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묻는 질문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 제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1번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래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들은 답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답변이 목사님들에게서 제가 배웠던 답변 중에 아마 유일한 답변이었고요. 또 그런 답변이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말 못하면 있잖아. 하나님 뜻이 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떻다고 이래가 떼고 넘어간다 이런 식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별 효력을 잘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답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순종을 잘 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답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딘가 모르게 그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가령 예를 들면요.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아이들 시험 치고 있는데 신문지를 이렇게 펴들고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요. 컨닝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 0점 처리하고 난리를 쳐버린 거죠. 신문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 신문지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요. 그 구멍으로 신문보는 착 하면서 그 구멍으로 컨닝하는 놈들을 다 봐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왜 나쁜데? 아니 한번 그러고 나면 다시는 이제 그런 놈들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앉아있어도 컨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그 그게 그렇게 야비한 거냐? 신문지에 구멍 뚫어놓고 신문 빠는 척하면서 시험 감독하는 것도 야비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괜히 보기 좋은 선화가 덕 만들어놓고 이거 따먹나 안 따먹나 한번 보자고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야비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쳤는데요. 저 지폐에다가 낚싯줄 딱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툭 던져놓고요. 지나간 사람들 20가 관찰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가다 덜컥 안 죽어요, 항상. 앞뒤를 한번 살펴보고 은근슬쩍 밟으려고 하면 싹 잡아 당기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그 과속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하면 안 된대네요. 숨어서 하면 함정 단속이라고 되던데요. 그럼 경찰이 못 이긴대. 그래서 경찰이 몰래 숨겨놓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가 요즘은 왜 웬만한 데 가면요. 몇 메타 전방에 과속 카메라 있음 하고 광고 붙여놓고 단속하거든요. 그래야 된답니다. 나 그것도 이상해. 어차피 위반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위반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숨어서 위반할 만한 곳에 딱 있어 사진 찍는 게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하는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고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마치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쯤으로 이렇게 낮춰보는 생각에서 나온 거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거 옳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그 많이 하게 됐다가 사실은 다른 문제 갖고 고민을 참 많이 하던 소위 말하는 그 철학하던 시절 인생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에 다른 문제 갖고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가 어느 날 그 풀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참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 배경에는 이 문제가 일찍 풀려버린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귀한지 한 말씀해 보셔요. 성경 빼고. 오늘날 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 귀하다는 걸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귀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자식은 귀하고 남 자식은 안 귀하냐? 이래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귀한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귀한 이유가 뭐예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지 않은 인간은 귀한 인간 아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지 않고 지 입만 아는 인간은 귀한 인간 아니죠. 바로 그걸 하니까요. 성경 딱 제쳐놓고 아니면 하나님 빼놓고 사람이 귀한 존재다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우리 사회에 이런 악이 많이 번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럴 수 없어요. 돈 몇 푼 뺏겠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 빼고 하나님 빼고 사람 귀하다는 걸 말할 수 없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좀 배운 거 있을 건데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사람이 귀하다 가르쳐 줬어요. 왜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준 건 빼버리긴 합시다. 근데 이제 가끔은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지기도 된다는 뜻 안 됩니까? 그 옛날 고래장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 축에 안 들어간다는 말도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오죽하면 히틀러가요? 인종 청소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열등한 인종은 없애버려도 된다.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더 나은 종족 없애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많이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들어오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제 같으냐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OX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동물은 할 때 그 동물의 의미가 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식물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 생물이고 동물은 돌아다니는 생물이다. 이런 개념에서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그러면 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뜻에서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을 근거로는요, 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동물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사람은 생각을.
동물이 정말 생각 안 할까요?
한다 해도 조금 뭐 그렇게.
아, 동물은 생각을 조금 하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가끔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더 영리할 때가 많답니다. 뭐 원숭이 지가 머리 좋아봐야 별 수 있겠습니까만은 개가요 기르면요 개가 집안의 서열을 안답니다. 남편들이 큰 소리 뻥뻥 쳐서도요 개가요 저 순 허프이다 부인이 더 세다는 걸 개가 안답니다. 그래서 저놈의 개가야. 큰 소리 빵빵 치고 고함지대는 남편이 이 집의 1순위가 아니고, 아, 예예하는 부인이 1순위라는 걸 개가 안답니다. 머리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머리 다 굴리가면서, 걔도 지한테 해롭게 할 놈, 지한테 잘해줄 놈, 기막히게 알아내요. 사람이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귀하다. 생각 없는 인간 많습니다. 그거 어째요, 그러면? 그 봐요. 좀 전에 집사님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할 때 딴 답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 생각 때문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차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그 초신자라고 얘기 나눌 때 그게 좋아요.
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차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건 재미가 있어요. 한두 개 정도 해봅시다. 여러분 동물은요 거의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사람은요 미완성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웬만하면 지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가 돌아다니면서 제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끔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요, 오래 안 걸려요. 사람은 태어나서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제 먹을 거 찾아다니는데 얼마 걸려요? 30년요? 저 집에 굉장히 무능한 모양이다. 물론 제 스스로 먹는 게 이제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들은 최장은 35년도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가 돌아다니면서 지 먹을 거 찾아 먹는데 보통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몇 살쯤 돼야 돼요 이거? 1년요. 1년 애가 뭐 지 그 찾아 먹어요. 걷지도 뭐 하는데. 그게 걷는 겁니까? 간신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재 먹을 걸 자기가 구해가지고 찾아먹는 거, 만약에 짐승들 같으면요, 잡아먹는 거라든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할 수 있는 나이가요. 이빨이 몇 살 때가 나죠?
한 세,
아, 1년 전에 나네. 그러면 이빨도 나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잡든지 무슨 뺏어먹든지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최소한으로, 글쎄 몇 년이 걸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에 비하면 사람은 그렇게 늦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태어난 즉시요 아무데나 던져놔도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그냥 던져놓으면요 못 삽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는데 가장 좋은 답은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 손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를 짐승이 데려가서 키우면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말도 못합니다.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뜻에서 사람은 미완성돼서 미완성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되려면 그 많은 공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사람이 많이 먹어요. 에이, 우리 사람이 뭐 많이 먹나? 소가 많이 먹지. 근데 영양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 먹는 그 저 풀요, 그 영양가 없습니다. 많이 먹고요. 똥무더기 이런 거 하나 사재기쁘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소 여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거 한 줌씩 섞어주면요, 소가 엄청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 영양가를 따져본다면 사람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 거래요. 왜 그렇게 많이 먹나요?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이거 연비가 굉장히 나쁜 차입니다. 휘발유 많이 먹는 거예요. 휘발유 많이 먹는 차 나쁜 차죠? 예? 좋은 차입니다. 대형 차입니다. 큰 차고 좋은 차가 기름을 많이 먹는 겁니다. 같은 동급에서 연비가 나쁘면 나쁜 차지만, 조그마한 차는 휘발유 조금만 먹고 누가 먹다는 말, 휘발유 냄새만 맡고도 간다 이러는데, 큰 차는 기름 많이 먹습니다. 사람이 뭐 그렇게 크나요? 사람이 짐승에 비하면요, 외관은 막 크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고급 기관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영양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소모하나요? 기본적으로 두뇌가요. 머리가. 이게 짐승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요. 이런 데서 영양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짐승과는 구별이 될 만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양 소모가 좀 많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저 짐승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은요 다 풀 먹었습니다. 사람은요, 아까 우리 봤던 그 본문에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채소와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하게 질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는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 덧붙인다면요, 여러분 옷을 입는 유일한 짐승이 인간입니다.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옷 입고 다니나요? 예? 개가 입고 댕기는 게 아니고 개한테 입히는 기죠. 그 반칙이에요. 개가 옷 입고 댕기는 거는 반칙입니다. 옷 입도록 만들어 놓은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옷 입혀 놨을까요? 짐승들에게는 그 자체로 그게 옷입니다. 털 자체가 그게 옷입니다. 옷 입고 다니도록 해놨어요. 사람은 만들 때 그러면요, 옷도 안 입고 뼈가 붙고 살게요? 이건 다른 설명이 조금.
예? 뼈가 붙고 산다 있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안 서는데요. 모든 동물들을 다 통솔해야 되는 사람이 뼈가 붙고 서가지고 옷 입고 있는 놈들 못 안아놓고 하면 통솔이 안 돼요. 그때 뭐 사자는 풀 먹었으니까 괜찮지만은,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 사자가 왔었다 보니까 주인님 하고 쳐다보니 주인이 뼈가 붙고 서 있으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서 팍 엎어질 수밖에 없는 옷을 입혀 놨어요. 그래야 권위가 쓰고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 옷을 약간의 추측이 들어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드셨을 때 사람도 몸에서 빛이 나는 인간, 빛나는 인간으로 만드셨대요.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옷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셨으니 사람도 몸에서 빛이 나서 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셨는데 범죄하는 순간에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벌거벗었으나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걸 알게 됐더라. 이런 말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놨다가 범죄하는 순간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부끄러워진 거죠. 그게 불쌍해서 잃어버린 옷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더라. 그래 부끄럽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가죽옷이었더라. 이래야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져요. 뭐 빛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걸 감안해보면 왜 이 땅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고 사느냐가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뭐 옷 얘기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빼놔 놓더라도요. 이런 걸 보면 사람하고 짐승은 같은 계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몇 개입니까? 이러면요. 두 개 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이런 어떤 육체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니 우리도 그런 인격 갖춘 존재로 만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요. 만약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로봇 같은 경우 뭐 로봇 영화에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주어진 명령 이외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뭐 영국에서 만든 로보캅 같은 영화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줍니다만은 누구에게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총질을 할 수 있는 로봇캅도요. 이게 로봇거든요. 안에 주어진 명령이 뭐냐. 자기를 만든 회사의 중력은 절대로 총을 못 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건 못 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 역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로봇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 이 문제는 그 참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귀족이 자기 집에 같이 있던 종하고 같이 자라났죠. 같이 자라났거나 나이 차가 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귀족이 자기 집에 있던 노예로 있던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참고로 옛날에 종이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뭐 갖다 버리려면 갖다 버려야 되고 팔아먹으려면 팔아먹을 수 있는 이 종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자기 위치를 버린다는 게?
자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나하고 살자 이러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첩으로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간에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일로 와, 너 나하고 살자 이래가 첩으로 삼든지 분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예? 종 입장 따질 건 뭐 있어요? 종은 사람들인데 살자 하면 와서 살아야 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는 옛날 호적 많이 있다는데 저쪽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요. 될 거 사면 되죠, 뭐. 예? 네?
와서 살면서 종의 신분에서
그 주인이 이렇게 살다 요새 뭐 저 결혼했던 부인들이 남편 말 잘 듣나요? 대신에 종으로 있던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자 이러면 그다음 말도 얼마나 잘 들어요? 택택거리겠어요?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긴데. 그런 꿈꾸는 남자들 얼마나 많다고요? 늦게 술 먹고 들어와도 잔소리 안 하고 뭐 해도 잔소리 안 하고 이런 마누라 엄락하는 남자들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영화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요.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풀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신분에서 풀어가지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민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사랑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러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요. 잘 안 되면 주인님 정말 이제 나 종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요. 할 수 없는 거죠. 박권사님이 저래 약하다야. 그걸 갚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면 뭐 잡을 수, 글쎄요.
안 사랑하면 도로 잡을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안 사랑하면 도로 잡을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유를 줬으니까,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
옛날에 놔둘 수가 없고, 거기서 끝이야. 아이고.
저기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랬어요. 아! 보통의 사과가 안 돼. 뒤에 도로잡아. 취소. 그래가 다시 종으로 삼는다. 이랬거든요.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은요. 니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직도 전혀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데 가서 사랑 좀 더 배우고 가라. 니 아직 멀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가서 도로잡아 온다. 불가능합니다. 최소한도로 놔줍니다. 가도요. 그날 밤에 보내놓고 뭐 하게요? 울죠. 붙잡아가 지기분다. 이건 사랑 아닙니다. 못 붙잡아와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보내놓고 웁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박권사님 좀 약하다 하는 게 진짜 사랑하면 그 앉아 삐삐 울고만 있어요? 어떻게 보내요? 사랑 안 되는데. 보기 못하지. 따라가야죠. 맞아요. 따라가야지. 그걸 어떻게 보길래 해요. 일단 따라갑니다. 가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따라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빌어요. 그만 싫었던 뭐 어쩐 이유가 됐든 어쩌가 됐든 갚으랬으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가 잘못한 게 있어야 빌지.
아니요. 같이 살자고
아, 그래. 같이 살자고 액을 복구를 해야지. 그런데 복구를, 액을 복구를 해가지고, 뭐, 같이 살 사람 같으면 함부로 나가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그게 다시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란 얘기죠. 제일 바보. 그 가가지고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하면 이 집 재산, 이 집 뭐 부귀, 영화, 이거 다 당신 거다. 이래가지고는 헛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꼬셔가 될 사람 같으면 아예 가지도 않았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해? 덮어놓고 빌어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몸 상태.
그렇죠. 뭘 포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하고 살겠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족으로 살았던 거, 우리 집에 처음 아는 거,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귀족을 보고요? 미친놈 아니에요. 또라이라 할 겁니다. 미친놈이라. 그런데요, 무서운 거는 사랑이 그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라서 무서운 거예요. 저, 이해가 됐나 확인 하나 더 합시다. 나무꾼과 선녀 얘기하시죠. 사슴이 나무꾼에게 선녀 옷을 감춰두고요. 언제까지 감춰두라 했습니까? 예. 셋될 때까지 주지 말라 그랬죠? 선녀 옷을 언제 내줍니까? 이 나무꾼이. 둘일 때요. 왜 셋될 때까지 주지 말라 했는데 둘일 때 주게 되나요? 불쌍해가지고요? 아. 애 둘이나 됐으니까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손녀를 남꾼이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데 그 비밀이잖아요. 내가 당신 날개옷을 이렇게 숨겨뒀다는 거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셋 될 때까지 주지 말라 했는데 둘까지 왔거든요. 조금만 됐으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주머니 따로 차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는 사랑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입이 건지러워서요? 건지럽기도 하려니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종을 사랑하게 되면 이 자유를 줘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랑의 이치 중에 하나고 집을 나가버리면 낮아져서 그를 따라가는 게 사랑의 이치라고 하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시고 왜 자유를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수준을 달리해서요 하나님과 대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위치를 올린 것이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따먹으면 죽는다 이랬잖아요. 죽는다는 뜻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뜻, 단절 혹은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분리되고 사람과 땅이 분리가 되고 계속해서 갈라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는 것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우린 이것만 갖고 자꾸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2차적인 죽음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죽음인데 그게 완전한 죽음인 거죠. 이때 죽음이란 다른 말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나하고 너하고 분리된다. 이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 내가 널 사랑하니 나하고 살자. 그러면 이 여자 노예는요? 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는요.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줬다. 그렇게 자유인을 만들어 놓고 교제를 나누자란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래놓고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대답을 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질문 나옵니다. 아담이 그거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또 요리 묻는 겁니다. 이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노리고 저 예수쟁이 놀리는 불신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런 놈들을 만나서 치고받고를 많이 한 것도 제게는 아마 유익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합니다. 근데 했던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했으니까 안 한디 하는데 또 물어보면 또 답 안 하시고 이러면 참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잘 안 합니다.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몰랐을 리는 없죠. 그럼 알았다 칩시다. 그럼 알고 왜 만들었는데? 알고는 못 만드느냐? 알고도, 여러분, 알고도 일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건데,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주식 사놓고요? 주식 사는 거. 주식 사놓으면 고생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돈 벌 욕심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저, 사람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예는요,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주변에서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의중을 좀 알아봐 달라고 당부했던 이 믿을 만한 선배조차도요. 가서 실컷 이야기 해놔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심부름을 받았으니까 니한테 하는 얘기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지 마라. 이랬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쪽을 잘 아는 믿을 만한 선배한테 내가 이런 의사가 있으니까 가서 의사 타진을 한번 해주라 부탁을 했더니 내 부탁을 듣고 가서 의사 타진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 있으니까 어떻겠냐. 그래 놓고 요까지는 나 심부름 다 했다. 그 다음 요건 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안 하는 게 좋겠다. 요랬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요. 시집을 갔으니 가면 고생할 거 뻔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요래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건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잘 먹히는 이야기는 낭낭공주요. 자민고를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는 동족을 팔아먹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 북을 찢으러 가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그 놈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요, 엄마 나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살래. 언제까지만 유효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인간이 생기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 생겨버리면 엄마 아빠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효녀고 나발이고 개사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헛방입니다. 저는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거예요. 연애를 좀 오래 했거든요. 마치고 있다가 헤어질 때 되면 참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요, 영덕에서 만나가지고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데이트하는데, 나는 포항 내리고 저 사람은 대구로 가야 되는데 내리기 싫어서 그 차를 타고 그만 대구까지 또 올라가 버립니다. 가면 터미널에 가서, 대구 터미널에 가서 집에 들어가라고 난 또 내려오는 버스 타고 또 뒤 내려오는데, 이거 완전 미친 게 지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요, 헤어져가지고 돌아가면서 고함을 빽 지른 말이 뭐냐니까, 내 좀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 말이 듣기가 괜찮죠?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할 정도로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딸을 열심히 키워나 봐야 다 헛바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때까지 키워놨던 아버지, 엄마, 일단 뒤천입니다. 도리 없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먹지 말라는 거 굳이 저거 따먹을 게고, 그렇게 되면 저놈도 고생이지만 나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알고 가셨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데까지 내가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 길로 가셨단 뜻입니다. 이런 얘기 꺼내 나누면 뭐 아마 얘기 수두룩히 나올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생길로 들어간 사람. 우리나라는 뭐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이러면 이야기하기가 제일 쉽고요. 저 세계적인 사랑 간 사람 있죠. 심프슨 부인.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에드워드 몇 세였는데요. 하도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입니다.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이 심프슨이라는 부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기혼녀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 부인은 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이 왕자를 좋아했는데, 이 왕자가 결국은 왕이 돼야 할 상황이 딱 되니까 영국이 온통 시끄러워진 겁니다. 국회에서도 시끄럽고 정부에서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남겼던 유명한 말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막중한 국사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 난 이 여자가 필요하다, 이래 돼버린 거죠. 국회에서 결론 때린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심프슨 부인이 사실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고 이혼했는 사람을 모든 영국 국민들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으니 왕을 그만두든지 결혼하든지 택하라, 이래서 결국은 이 왕이 사임해버립니다. 나 왕 안 해. 그래서 왕자리를 물려줘버, 다른 사람, 동생에게 물려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부는요, 평생을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영국, 한때 영국 국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프랑스에서 살았다는 거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비슷할지 모릅니다. 세계 언어에서도 영어는 통합니다. 근데 영어 안 통하는 나라가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영어 쓰면요,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영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불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되게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둘이가 앙숙이 되어서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영국의 국왕이었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랑스에 가서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만약에 프랑스에 행차를 하게 되면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영국의 국왕 자리까지 갔던 이 사람이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거 알면서 다 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그것도 가장 그 영국 사람들이 싫어하던 거의 적국에 가서 평생을 마쳤다는 것은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상대로요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에드워드 국왕하고 하나님과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뭐냐, 이걸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가 분명해진다는 뜻에서 비교하자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그냥 이어서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말로,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쳤거든요.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가 그 다음에요. 계속 고통입니까? 고통 없이 어떻게 돼요? 이게 창세기 성경 끝까지 가는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마지막에는요, 성경에 결혼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린 양과 신부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계시록 끝에 가면요, 온통 보석으로 이루어진 천국 얘기가 나오죠? 그게 결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다가 결국은요, 처음보다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에게는 이걸 회복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힘든 길도 갔던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왜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가시가 가난하고 힘든 거는 내가 고생 좀 더 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저 고생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가난 문제는 접어놓고 생각하면요, 제일 소중한 것은 그래도 신앙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 급대가리 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말린 데도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벽한 사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따먹고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거 실패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점을 한번 옮겨보셔요. 지금 우리는 이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서 뒤를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래가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고 이렇게 됐느냐 이래 되는데, 시점을요 나중으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스러운 시절에 영광스러운 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 그때 선악과를 만들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과정을 쭉 회고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될까요? 다른 경우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대로 쭉 평탄하게 그냥 갑니다.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여곡절을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이런 부부 있습니다. 한 부부는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온갖 받기 때문에 집도 도망 나오고 뭐해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누가 더 감격스럽고 누가 더 행복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과정을 예측을 하는 그런 걸 다 아신다는 건요. 그것만 안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관계 그까지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만드시면 아담이 따먹을 걸 알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알았죠. 알고도 왜 그러냐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아픔을 겪고 난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멋지게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참 힘들지만은 훗날 뒤돌아보면요. 이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함께 힘들게 견뎌나간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죠.